네, 안녕하세요. 우석정 형제입니다. 먼저 사랑 침례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그 신앙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그 간석동에 살고 있고 지난 그 12월 29일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인천시 동구 금곡동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하고 바로 며칠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어머님이 막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먼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일찍이 그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다섯 살 무렵 그 정도 되었을 때도 그 추운 겨울에 절을 얻고 새벽기도를 나가서 그 찬 마룻바닥에서 그 새벽기도를 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는 그 이제 6.25 직후라 굉장히 그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정들도 굉장히 그 정말 어렵게 그런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 먹고 살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그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것을 정말 의지하면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전국을 정말 선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박태선 장로가 그 집회를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뭐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금반지며 또 귀걸이 뭐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전부 이렇게 빼서 헌금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 집회를 할 때마다 또 벙어리가 말을 한다든가 또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든가 이러한 그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정말 소문이 퍼져가지고 박태선 장로가 그 집회하는 곳에는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그 박태선 장로가 세운 전도관이었어요. 그 한창 많을 때는 그 전도관 그 신도수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많이 모여들은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성교회에서 정말 열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전도관으로 많이 그 옮겨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예외는 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 그 여동생이 굉장히 그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열병이 굉장히 있어서 뭐 약을 사다 먹이고 그랬는데도 잘 낫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 제 여동생을 데리고 박태선 장로가 그 집회하는 곳에 가서 참석을 하고 또 철회 기도를 드리고 그랬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신기하게 그 열병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들도 감리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한 7살 무렵부터 이제 전도관으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도관을 가면은 굉장히 정말 뭐 사람들도 정말 많았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광신도 같았어요. 북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그 흥분의 도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찬송도 천천히 부르다가 나중에 점점 템포가 빨라지면서 손뼉 치는 것도 템포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열이 나고 굉장히 그 아주 열기가 뻗쳤었어요.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는 드디어 소사에 그 신앙촌을 건설을 해요. 그때가 이제 한 1957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때 전국에서 정말 그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래서 그 재산을 헌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촌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한 8살 무렵에 이제 저희 가정도 신앙촌으로 이주를 했어요. 지금을 보면 그 부천시에 있는 그 범박동이죠. 그 당시 이제 범박리라고 했는데 현재 그 현대 홈타운 그 아파트가 들어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거기 산에 가면은 그 5만 재단이라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 교회당이 지금도 그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교회가요. 그래서 그 일대에 이제 신앙촌을 건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소사 신앙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고 박태선 장로는 그 당시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고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천국을 가면은 정말 황금길에서 금거문고를 타며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런 그 천당과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주일학교 학생회를 이렇게 거쳤어요. 어렸을 때는 그 굉장히 그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 어린 가슴에 굉장히 그 정말 강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 지옥이 어느 정도 뜨겁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숯불을 쬐고 엉덩이를 한번 쬐봐라.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다. 그 어린 가슴에는 진짜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과 불안감이 쌓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태선 장로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자기가 죄를 사해준다고 했고 자신을 감람나무다 또 동방의 의인이다 또 이긴 자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 성도들은 그 당시 박태순 장로를 영모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모님이라고. 그래서 박태선 장로는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안차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안수도 정말 수십 번 받았고 안찰도 참 열 번 가까이 정말 받았어요. 또 안찰도 있고 눈 안찰도 또 있고 그런데 눈도 그냥 엄지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비비고 그러는데 눈알이 정말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은 음란죄가 많아서 그렇다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안찰을 받을 때는 그냥 어떻게 급소만 누르는지 어떻게 아픈지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그러면은 정말 욕심이 많고 그렇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안찰을 받으러 갈 때는 정말 너무나 그 어린 가슴에 겁이 나고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물이나 이런 캐러멜 뭐 이런 것들에 그 축복을 해가지고 축복을 했다 그러고 그런 것을 아픈 곳에 바르거나 먹으면 병이 낫는다 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또 그런 축복된 것들은 또 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그 소사 신앙촌이 그 부흥이 되고 그래서 또 제2신앙촌을 남양주시 덕소에다 또 건설을 했고 제3신앙촌을 경상도 기장에다 또 건설을 하고 굉장히 부흥한 아주 그 굉장히 그 아주 굉장히 부흥을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 당시도 이제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는 박태선 장로가 하여튼 그때 그 뭐 3.15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그 선거에도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무슨 누구를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한 두 차례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요즘에 이 구원파도 지금 그 굉장히 그 세가 대단하잖아요. 아, 이거 굉장히 정말 그 당시하고 너무나 흡사하고 그 당시는 굉장히 그 6.25 직후라 어수선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지금 이 사회도 지금 그러한 그 것들이 이단들이 판치고 있나 하는 것에 정말 좀 의아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그 소사 신앙촌에서도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그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2신앙촌을 덕서에다 건설을 해서 또 이주를 가고 그래 이주를 해 가려면 또 많은 그런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가정은 도저히 그 덕서로 갈 그런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이 없었어요. 거기서 먹고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덕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인천에 다시 나와가지고 인천에 또 전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나와서 다시 인천 전도관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따라서 전도관을 다녔는데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무렵부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그런 그 전도관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그런 회의감 같은 것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마저도 어떤 회의가 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무렵부터는 제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 한 30대 후반까지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질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니지 않겠다. 너무 이제 전도관 그런 데다 전도관에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20대 한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학교 한 1년 후배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교회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말을 후배가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조차도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가지고 전혀 교회에 갈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쯤에서 이제 직장에서 장로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꼭 한 번만 자기 교회에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끈질기게 저에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자꾸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그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시 상기가 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를 한 석 달 정도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 보고 제가 이제 같이 다니자고 혼자 다니니까 좀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자. 그 처음에 이제 몇 번 이제 가고 그랬는데 집사람은 이제 뭐 전혀 그 교회 생활을 한 적도 없고 또 그 당시 그 마음에 또 뭐 처음부터 그냥 무신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그러면서 가질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이제 혼자서 이제 몇 번 다니다가 또 나도 또 시들시들 해져가지고 그마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가질 않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그 구원에 관한 그런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각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때 좀 붐이 일어났어요. 자동차를 자꾸 사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시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일요일이면 이제 놀러 다니기에 좀 바빴습니다. 산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1990년 11월 2일 날 그날도 이제 산을 가려고 집사람은 하고 일찍이 정말 아침 일찍 갔다가 와야 이제 또 오는 길이 또 밀리질 않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계룡산을 가서 한 4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한 12시쯤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그냥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산IC를 빠져갖고 오다가 그 당시 뭐 운전하고 그런지도 이제 한 1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좀 과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운전이 좀 미숙한 거죠. 거기 그 커브길에서 아마 그만 그 맞은편에서 오는 차하고 제가 중앙선을 살짝 침범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맞은편에서는 이제 5톤 트럭이 오더라고요. 순간적인 일이에요. 그때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아마 제가 그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트럭도 이제 순식간으로 제가 중앙선을 침범을 하니까는 핸들을 좀 옆으로 오른쪽으로 틀은 것 같아요. 살짝 정면을 벗겨가지고 제가 그 트럭에 기름통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5톤 트럭은 옆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제 차는 그냥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는 그냥 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엉망이 아주 됐습니다. 정말 0.몇 초로 저는 생명을 건졌는데 정말 그 기름통의 그 충격을 완화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이제 그때 황급하게 이제 오산병원에 제가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태 큰 뭐 병을 알아보지도 않고 큰 부상을 당해본 일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나에게도 이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굉장히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살아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5주 동안 입원하면서 저희 이제 천암택이 성경책과 그때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도 뜻이 있다 이런 책자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91년 2월부터 제가 저희 천암대회가 아니고 부평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는 이제 형제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형제교회는 제가 뭐 그전에 뭐 들어본 적도 없고 형제교회에 대해서도 잘 아는 바도 없었는데 저는 교회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 그 교회는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그 말씀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구원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정말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아주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니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그런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바로 정말 이해가 되고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 그냥 뭐 누가 꾸며 쓴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처럼 그 당시 제가 성경을 참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또 암송도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 그 성경을 많이 읽은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91년 7월에 저희 부부는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침례를 받은 후 한 3개월간은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장로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생활은 완전히 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1년 정도는 정말 성경 읽기와 신앙서적 읽기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를 했습니다. 또 친구나 친척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은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한 30분 전에 나가서 정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랬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하는 그런 삶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침체되는 적도 많았고 또 상승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또 침체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고 정말 그렇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교회에서 큰 어떤 사건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약 100명의 성도가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분들과 같이 분리되어서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데 동참을 하였습니다. 새로 시작된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날마다 성도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리더 그룹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 둘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 리더들이 확실하지가 않고 말씀도 힘이 없고 또 교회 운영도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10년 정도에 저는 몇 번 교회를 옮길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적당한 교회 찾기도 어렵고 또 그동안 그 성도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저희 부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곳에서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더 바른 교회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에서 찾던 중 사랑침례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좀 들어보고 또 교회 홈피도 들어가서 여기저기 많이 보고 이렇게 한 결과 정말 나에게 좀 적합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12월 29일 날 처음으로 사랑침례교회를 방문을 해서 목사님과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 비치던 여러 가지 소책자 특히 개혁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책이 그것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찾는 바른 교회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 사랑침례교회가 서울에 있는 성경침례교회하고 같은 계열인가도 한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래가지고 같은 계열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킷바이블이라든가 또 이런 소책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킹제임스도 이 흠정역 성경이야말로 정말 내가 찾는 바른 성경이다. 그전에는 이런 개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이 뭐 다 뭐 거기서도 비슷하다 이런 성경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잘 몰랐어요. 사실은. 한 15년 전에 그 직장 동료가 그 서울 그 성경 침례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거기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런 얘기만 이렇게 들었지. 킹 제임스 성경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아, 이 정말 이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정말 처음으로 와서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을 그 전에 읽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용어도 어렵고 또 그런 어려운 구절도 많고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구절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뭐 이해 못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기도 많고 또 엄씀이라고 하는 구절도 그냥 내 속으로 이 엄씀이라고 왜 이 구절은 엄씀이라고 썼을까 궁금했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 원본에 무슨 기록이 빠져 있거나 그렇지만 그 원본에 어떻게 좀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래서 안 썼겠지. 그래갖고 나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하고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이 정말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흠정적 성경이야말로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성경이다 이런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바른 성경과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사랑 침례교회로 정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말 미디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 사랑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